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종료 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응위엔 푸총 서기장의 환영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응위엔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 경제와 무역, 기술에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동안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 지위에서 두 단계 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하노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기에는 안보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모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G20 정상들이 얼마나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에 대해 비판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국가들은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했지만 러시아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문장이 담긴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 EU 정부관리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G20 정상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사회연계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우크라이나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게 다시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까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 2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발사한 이란제 드론 33대 중 26대를 격추했다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드론 공습과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간 교전으로 최소 5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격추된 드론 파편이 키이우와 그 인근에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최소 1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대해 현재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정기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8일 늦게 강진이 발생해 2,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모로코 내부부는 9일 지진이 전날 밤 11시쯤 중부지역에서 발생해 적어도 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요, 미국인들의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비싼 학비를 내고 2년 혹은 4년 거기에 대해서 대학원까지 참 기나긴 배움의 여정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2010년대 초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 당연한 듯 해 보였습니다. 한 조사에서는요, 대학 졸업자의 86%가 대학은 좋은 투자였다라고 답했고요. 다른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 74%가 대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0%가 대학 교육이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모 중에 96%는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갈 걸로 기대를 했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모들에게는 그 수치가 99%로 더 높았습니다. 2009년 가을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기록이 있고요. 이게 역대 최고 비율이었는데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그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교육의 동기가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는데요.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10년 후 미국인들의 고등교육에 관한 생각과 감정이 그때와는 다릅니다. 부정적으로 변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대학 학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성인의 비율이 74%에서 41%로 뚝 떨어졌는데 현재 미국인 중 약 3분의 1만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G세대 응답자는 45%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갤럽의 2021년 조사에서는 부모 중에 46%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4년제 대학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었습니다. 2010년에 대학 등록자가 1,80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55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2016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갔지만 이 수치는 현재 62%로 8% 떨어졌습니다. 자, 신문은요, 미국에서 대학 교육의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졸업 후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점,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1992년과 비교해서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요. 대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생 중에 40%는 졸업도 못하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장보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 고임금을 받는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이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수 감소로 인해서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1조 2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이 컨설팅 회사의 분석을 인용해서 2030년까지 미국의 노동시장은 대졸 인력 650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9월 두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좀비 주택. 세계 전체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수요와 건설 경기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좀비 주택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 좀비 주택은 주택 소유주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주택을 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통화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작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빈집 수는 1,600여만 채로 공실률은 11.6%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치와 비슷한데요. 또한 고금리 때문에 압류주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다가구가 한 집을 공유하는 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지불하면서 한 집에서 방을 나눠 쓰는 가구 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장기간 공실된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서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헐리우드 파업.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 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해서 올해 이익 예측을 낮췄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파업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영업이익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제작비의 절감과 영화 바비의 성공으로 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 조합은 지난 5월부터 또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지난 7월부터 수개월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한 영화 TV 제작자 연맹을 상대로 기본급 인상과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인상,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작가 배우들의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제작자 연맹과 작가 조합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교섭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 좀 하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력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에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걸로 풀이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는 건데요. 이날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리창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그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 메시지를 보냈고 또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EAS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인데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주로 논의합니다.
네. 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 다른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위원장의 깜짝 행보 가능성에 대한 국정원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회담이 결정되면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회담 여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보기관들 또 정보를 교환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북한의 중요한 99절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서 중국 대표단이 방북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북한 대외관영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99절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99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네, 5년 전에는 어떤 대표단이 방북했나요?
네, 5년 전인 70주년 행사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대표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단장을 맡아서 중국 대표단이 방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는 격이 낮아진 대표단이 방북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5년 전에 대표단 구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조금 격을 낮춘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한일 간의 협력 강화, 북러 밀착을 의식한 걸로 분석됩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중국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네. 자, 류거중 부총리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류거중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에서 당서기로 활동하다가 공무원 부총리로 고속 승진한 인물입니다.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관료이고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번 방북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99절 대표단 파견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면서 북중러 3구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죠?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현재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에 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 역시 정상급 관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미 백악관의 반응 어떤가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계속해서 이 러시아 방산 기반을 압박해왔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북한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쟁 물자의 양과 질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제공된 물자의 양과 질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설리번 부장관은 그것은 북러 양국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북한과 더 많은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대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에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먼저 로버트 슈퍼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중러 3국 간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진전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들 국가가 비공식적인 동맹을 형성하고 있어서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서방에 대항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이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연합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쇼이구 장관은 지난 7월에 방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했을 때 북중러 연합훈련을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것, 전문가들은 어떤 의미로 풀이하고 있나요?
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러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게 큰 의미를 지니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의 군사 역량 한계로 인해서 이 훈련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와 공동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베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군사기술, 무기시스템, 훈련 절차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요.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중러 연합훈련 움직임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준비태세 강화로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북중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맥스웰 부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미한일 안보 동맹과 비교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력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짐 필렌 네브라스카주 주지사가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필렌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의 네브라스카 농산물 소비량이 상당하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미 네 번째 방문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들의 방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토드 영 의원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토드 영 의원은 어떤 의제를 갖고 한국에 간 건가요?
네, 토드 영 의원실에 따르면 영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한국의 대미 투자와 공동의 경제 관심사를 다뤘고요.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안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움직임에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을 낮추면서 국내 제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 강국인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의회가 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것도 한국 기업들의 이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주목받는 것 같네요.
네, 오소프 의원은 한국을 두 차례 걸쳐서 방문하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투자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는 조지아주의 한인 지역 사회 챔피언이라면서 미한 관계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왔을 때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미국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팁 문화입니다. 이 팁은 식당 등에서 종업원이 해준 서비스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고객이 내는 일종의 봉사료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팁 문화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의 팁 문화와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한국에도 팁 문화가 상륙을? 최근 한국에서 논쟁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택시에 팁 주기 기능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이는 택시 탑승 후에 승객이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 기사에게 자율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이 팁 지급 시범 서비스 등장 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를 전하는 기사 제목을 보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팁 도입에 뿔난 고객들, 팁 도입 논란, 팁 문화, 우리도 시작? 서양도 고개 흔드는 팁 문화, 한국이 왜 배우나? 모든 기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기사가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팁 문화를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거죠.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팀 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10명 가운데 7명은 팁 문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팁 스트레스. 한국에서 논쟁을 일으킨 팀 문화, 미국에선 일상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할 경우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조차도 팀 문화에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조어의 등장입니다. 재정 전문가 테드 젠킨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So we're in a world in America now where we're in tipflation, guilt tipping, computer-generated tipping,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현재 미국의 팁 문화는 tipflation 그리고 guilt tipping이라는 겁니다. 먼저 tipflation은 팁에 물가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물가가 치솟듯이 팁도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트 티핑이란 뭘까요? 종업원에게 팁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죄책감에 마지못해서 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봤을 때 팁이 자연스러운 미국에서조차 이제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도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뱅크레이트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We found that two-thirds of U.S. adults have a negative view of tipping. And that's led by the 41% who say that businesses should just pay their staff better.
미국 총인 가운데 과반인 3분의 2는 현재의 팀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응답자 10명 가운데 약 4명 이상은 이 종업원의 임금을 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인들의 팁 지급 추세는 이런 기류가 반영돼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팁을 주는 곳은 바로 식당인데요. 지난 2019년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종업원에게 항상 팁을 준다라는 응답자는 77%였는데 그 수치가 지난 2022년에는 73%로 그리고 2023년은 65%로 떨어졌습니다. 팁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할까요? 식당 등에서 종업원들은 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팁은 사실상 이들에게는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팁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흔히 말하는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팁에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현재 팁을 얼마나 주는 것이 일반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식당의 경우를 볼까요? 종업원이 직접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 또 식기 등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 보통 음식값의 15%에서 20%의 팁을 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명의 식사 비용이 100달러가 나왔습니다. 종업원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100달러에 각 주에서 정한 소비세가 붙어서 나옵니다. 팁은 세금 이전 금액인 100달러 기준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15%로 팁을 주려고 하면요. 영수증 하단 이 팁을 적어내는 곳에 15달러라고 적어서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 포함해서 약 120달러 정도를 내게 되겠네요. 미용실도 한번 볼까요? 미용실에서는 이 비용의 20%를 팁으로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만약 염색이나 아니면 파마 등과 같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25%까지도 팁을 주기도 합니다. 앞서 한국 택시 운행에서 팁을 주는 이 시범 프로그램에 꽤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에선 전체 운행비에서 15%에서 20%를 팁으로 준다고 합니다. 테크가 불붙인 미국의 팁 문화 논란. 미국에서 최근 이 팁 문화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서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팁이 임금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조차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바로 이 새로운 기술, 즉 결제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카페에 들어가서 카운터 점원에게 크루아상 빵과 커피를 주문합니다. 결제 시스템 기기에 주문을 등록한 점원이 주문을 다 받은 뒤에 결제를 위해서 화면을 고객 쪽으로 넘깁니다. 자, 그 화면 버튼에는 10%, 15%, 20% 이렇게 팁을 주는 버튼이 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노 팁 버튼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절 전문가 토마스 파슬리 씨는 바로 이런 상황이 길트 티핑이라고 설명합니다.
Particularly when you know the server who's just handed you your food is going to be looking at the screen seconds after.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건네준 점원에게 노 팁을 누르면 점원이 이를 바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객이 이에 마치 죄책감을 느끼듯이 압박을 느껴 팁을 주는 것이 바로 길트 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점원에게 주문하지 않고 기계로 주문하고 그리고 음식을 직접 받아가는 상황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도심에 있는 쉑쉑이라고 하는 햄버거 전문 매장에 왔습니다. 점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곳이 저기 있고요.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키오스크로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음식을 담고요. 결제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제하기 전에 이 팁을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주문 금액의 10% 혹은 15%를 줄 것인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그러니까 주고 싶은 팁 금액을 적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주문도 이 점원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음식도 제가 찾으러 가고 나중에 정리까지 제가 하는데요. 자, 팁을 준다고 누르면 도대체 이 팁은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저는 노 팁을 누르겠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상황에서 이 팁 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의 상황을 보면은 왜 팁을 주는 것에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장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커피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가져갈 수 있게 커피 한 잔을 골랐습니다. 자, 결제까지 누를게요. 자, 누르자마자 바로 팁 알람이 뜨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니까 50센트에서 1달러, 2달러, 그리고 최대 5달러까지 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킨 음료가 6달러가량 하는데요. 팁을 5달러나 주면 거의 음료 한 잔 가격을 팁으로 내는 셈이네요. 조금 전 햄버거 가게에서는 뒤에 사람이 서 있어서 살짝 팁을 안 주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데 지금은 저 혼자 있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노 팁을 눌렀습니다. 자, 업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빈센트 로톨로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Anytime you have a suggested tip amount, whether it's on a printed bill or whether it's on a computer screen,
고객 입장에서 팁을 내려고 할 때 미리 제한된 팁이 있으면 팁을 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가뜩이나 물가도 올랐는데 팁까지 오르고 또 많은 곳에서 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법도 한데요. 저는 과유불급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팀 문화와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유욱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7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유행의 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옷이나 머리 모양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일부 여성들 사이에 머리 모양을 푸들 강아지 털처럼 가꾸는 푸들컷이 유행했습니다.
유행의 시대인 1950년대 미국 영화계에서는 메릴린 먼로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유명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릴린 먼로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 먼로는 빛나는 금발머리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배우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성공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1962년 36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시기 영화계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또 한 명의 유명 배우는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젊은이의 반항심을 상징했습니다. 제임스 딘이 출연했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은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딘은 195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 문학계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교회에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미국인의 생활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미국인을 비난하는 이들은 비트 세대로 불리는 일부 작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비트 세대 작가인 잭 케루악과 그레고리 코르소, 엘렌 긴즈버그는 1950년대 미국인의 삶은 공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를 쓸 때 사람들을 뇌와 정신이 죽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1950년대 미술 분야에서 잭슨 폴락은 반란을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주의 화가로 행위 미술의 대가인 잭슨 폴락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 위에 물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물감이 뒤범벅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잭슨 폴락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잭슨 폴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그림은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꽃처럼 말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음악에서 반란을 이끈 주인공은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대 유행한 대중음악인 로큰롤의 제왕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는 21살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대중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와 종교 지도자 같은 기성세대는 음악에 맞춰서 다리를 흔들고 선정적인 몸짓을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로큰롤에 빠져든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로큰롤을 더 자주 듣기 위해서 레코드판을 틀거나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밴드스탠드는 로큰롤 음악 방송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스 파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매주 젊은 남성과 여성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최신 유행하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1940년대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가진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텔레비전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엔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인 가족의 하루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밀턴 벌리나 루실 볼 같은 코미디언이 출연하는 게임쇼나 재미있는 쇼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서 가프리 쇼와 에드 설리번 쇼 같은 다양한 예능을 제공하는 쇼도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1950년대 다른 나라에서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한다면 아마 미국인들은 모두 백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살아가는 미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죠.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소수계인 미국인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소수계 미국인이 텔레비전에 출연해도 주로 백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이 1950년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미국 국립공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무어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즉 윌더네스 보호운동을 선도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광대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영향을 준 존 무어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국립공원 제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존 무어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수호신이며 환경 지킴은 그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존 무어는 1838년 4월 21일 스코틀랜드 던바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대식구였고 가풍이 엄격했습니다. 존이 11살 때인 1849년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 대니엘 무어는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에 농장을 구입했고 온 식구가 농사에 매달렸습니다. 존은 장시간의 농장 일 때문에 책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존에게 성경을 암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존은 신약성서 전부와 구약성서 4분의 1 정도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앞서 발전을 하도록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존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한 다음 농사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 존은 조기 기상을 위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면 침대가 움직여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게 한 장치였습니다. 재주가 많은 존 무어는 1860년 이 장치를 위스콘신주 축제에 전시했습니다. 그와 함께 말 먹이 주는 장치, 테이블톱, 나무로 된 온도계 등을 전시했습니다. 자연 보호에 헌신한 존 무어지만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은 그의 또 다른 일면이기도 했습니다.
1861년 존 무어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들어가 화학, 지리, 식물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급적 인적이 드문 산, 목장, 임야, 바다 등 여러 곳을 탐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런 곳들을 자연의 종합대학이란 뜻으로 University of the Wilderness라 불렀습니다. 약 3년 후 그는 위스콘신 대학을 떠나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환상적인 현상들을 탐구한다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여행비와 연구비를 마련했습니다.
1867년에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다 눈을 다쳐 한동안 실명하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고 후 다행히 시력을 회복한 존 무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그것을 탐구하는 데 나머지 삶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는 북부 온타리오와 나이가라 일대는 물론 플로리다와 큐바를 거쳐 뉴욕 지역까지도 직접 탐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행을 하는 동안 무어는 지형과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것이 세상에 처음 소개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이란 빵이나 놀 곳, 기도할 곳이 필요한 만큼 아름다운 환경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자연은 정신과 육체 모두를 치유하고 힘을 준다고 무어는 강조했습니다.
남북전쟁 후인 1868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갔습니다. 무어는 그곳에서 시에라 산맥의 아름다운 모습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어는 장대한 풍경에 압도되었으며 떨어져 내리는 폭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앞에 전개되는 경치에 감탄의 소리를 지르며 꽃과 꽃 사이를 뛰어다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어느 목장에 취업을 하고 한 차례에 몇 주씩 시간을 내 그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목장 일을 하는 동안 그는 대규모 목장들이 들어섬으로써 요세미티 일대의 태고적인 아름다움이 쉽게 훼손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도 그만두고 요세미티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서 187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세미티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에 관련된 무어의 글은 뉴욕 트리뷴에 처음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인간과 생태계, 지구와 인간의 연결고리 등을 설명한 그의 글은 다양하고 폭넓은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리한 분석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요세미티의 지형이 과거 빙하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기존의 과학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글로 많은 사람들은 요세미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은 시에라에서의 첫 여름 등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요세미티 일대는 1890년 드디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 1903년 존 무어는 자연보호에 관심이 많은 스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3일 동안 캠핑을 하며 요세미티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무어 자신이 직접 안내를 한 캠핑 여행에서 두 사람은 걸어서 센티넬 돔, 글레이셔 포인트, 요세미티 계곡 등 명성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마리포사 그로브로 불리는 곳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캠핑 여행에서 자연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형 세코이아 숲이 있는 이곳을 연방정부 보호로 바꾸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합병했습니다. 이로써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면적이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이 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1년에 400만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국 내 1억 4,8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숲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55곳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18군데가 넘는 국가기념물, 5개의 새로운 국립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존 무어는 1892년 미국에서 가장 대규모인 풀뿌리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무어는 1914년까지 이 기구의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시에라 클럽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자연보호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클럽은 300만 명 이상의 회원들과 후원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인접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거처를 두었던 존 무어는 나이 거의 40이 다 된 1878년 저명한 의사의 딸인 루이사 스트렌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존 무어는 그 후 약 10년 동안 장인과 함께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00년대 초 존 무어와 시에라 클럽은 요세미티의 해치 밸리 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화재 참사 이후 피해 지역 복구와 댐 건설을 위한 계획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요세미티 계곡의 보존을 위해 힘써온 보호운동가들은 그곳에 상수도형 저수지를 건설하려는 캘리포니아 사람들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1913년 댐 건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계곡의 본래 모습을 지키지 못한 패배에 무어는 극심한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때부터 무어는 모든 정치적 투쟁을 포기한 채 생애 마지막까지 가족과 같이 보내며 저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탐구의 노력을 멈출 줄 모르는 무어는 73세의 고령에도 1911년 아마존을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놀라운 지형과 동물들을 많이 목격하고 다시 한번 자연의 신비에 감동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존 무어는 폐렴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6세. 존 무어는 전 생애에 걸쳐 자연 사랑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랐거나 사라져버렸을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211마일의 하이킹 코스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져 존 무어 둘레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림, 해안선, 야생지대, 산 등 여러 곳이 존 무어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티네즈에 있는 그의 집은 국가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존 무어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